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28절 말씀입니다. 계속 시편 119편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설교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28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눌림과 주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난 주일에는 16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죠. 그리고 제목을 큰 평안과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드렸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지난 주일 설교는 히브리어 원문 7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28절에는 히브리어 단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과 다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녹아내렸다. 내 영혼이 눌림 때문에 나를 일으키소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를 일으키소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나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일으키소서라는 명령 동사가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도 들어가 있고 동사도 들어가 있고, 나를 일으키소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 왜 이렇게 영혼이 눌리는 상태에 들어갔는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이 녹아내릴 정도로 뭔가 무거운 것이 그 사람을 내리누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한 시편 기자가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먼지가 풀풀 나는 땅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자, 오늘 같은 설교 주제는요, 출발 지점에 대한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 지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출발 지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출발 지점이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의 계획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성별, 피부색, 혈액, 뼈 구조, DNA, 감정선, 어느 집안에 또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내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게 된 여기에 내 생각이나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누구 집에 태어날지, 어떤 대회를 갖게 될지, 내 색깔이 어떤 것일지, 내 모국어가 영어일지, 독일어일지,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해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했든지 경험이 많은지 상관없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출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가 계획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어느 의과 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어스대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대학생이 병원에 복도를 긁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반대편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숙이고 흥거주춤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고개를 슬레슬레 지으면서 천만에 저거는 허리 디스크야.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화장실이 어디죠? 우리 출발 지점은 우리가 지음을 받은 창조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출발 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눌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눌림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우울감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대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 우울감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보통 우리가 우울증, 우울감정 이렇게 할 때 멜랑콜리라는 말을 쓰고 그냥 조금 더 고급지게 depre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depression, 멜랑콜리라는 말. 멜랑콜리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black, 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멜라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즙, 이것을 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이나 홀레 이렇게 하면은 금은 담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혈액 담즙, 점액, 흙 담즙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고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은 담즙을 많이 가진 사람, 그것이 과다 분비될 때 그런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을 가진 행태를 보이더라.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대 헬라 사람들은 안에서 과다하게 금은 담즙을 많이 분비하는 것에서 우울 감정이 생긴다. 그렇게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depression, 우울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중국에서 유래한 한자어를 보면은 우울이라는 그 표현, 침울, 우울, 억울, 뭐 이런 우울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다, 왜 표정이 그렇게 침울해? 그렇게 할 때 우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우울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답답할 우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숲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트레킹을 할 때 울창한 숲 가운데 지나갈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곳에서 축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히 있을 때는 그곳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움직임을 제한받아요. 그것이 우울의 의미입니다.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우울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상태, 억울 그러면 억제받아서 답답한 것, 암울 그렇게 하면 어둡고 답답함.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를 좌절된 그 감정을 우울로 이해했습니다. depression을요. 자, 그러면은 이 우울 감정, 그 depression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 눌림에 해당되는 두가라는 단어입니다. 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두가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고대 히브리어를 쓰던 그 사람들은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무기력해진 상태, 그것을 우울 감정으로 이해했더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속으로 울면서도 표정 관리를 합니다. 웃는 표정이요. 무엇 때문에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면서도 겉으로는 즐거운 표정을 연출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왜 사람들이 침울할 때, 우울할 때 TV를 켜서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할까요? 가라앉은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본인 자신이 힘들거든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TV를 켜서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떠들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을 좀 업시키려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장면에 잠시 따라 웃으면서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내 표정 없는 이제 얼굴이 되죠. 13절 보십시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이 두가라는 말입니다. Depression. 내려 누르는 감정이요. 우리말로는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두가라는 Depression이 목에 내려 누르는 뭔가가 있어서 웃을 때에도 슬픔이 배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이 눌림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자, 그러면 왜 사람의 영혼이 뭔가에 짓눌리듯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어떤 때는 활력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바로 무력감에 빠지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단하고 또 소개하고 처방을 알아보는 것은요, 그냥 일반 의사들이 아니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어떤 어드바이스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무언가를 다루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있는 원인 때문이에요.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근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기력감에, 다시 말해 디프레션에 빠져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사람 내면에 있는 원래 오리지널, 원래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 내면에 있는 원래적인 연약함. 어떤 분은 이것을 영어로 fallenness라고 표현했습니다. fallenness.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무기력감에 빠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힘든 존재이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 가운데 양과 우리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움 많고 그리고 어리석은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배고픔을 느끼거나 다른 양들과 다투거나 두려움을 느끼면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배고픔을 느꼈을 때 스스로 어떤 마련하지를 못해요. 목자가 개입해야 돼요. 양과 양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계속 무작정 다툼이다. 목자가 그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양. 대책이 없어. 이곳으로 뛰고 저곳으로 뛰고 스스로 안정을 취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무언가가 없어요. 목자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양이 가진 특징입니다. 양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넘어져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주인이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있는데 넘어진 양은 죽은 양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넘어진 양은 죽은 양. 이렇다고 합니다. 몸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막 부둥거리죠. 내 발을 하늘 쪽으로 시켜들고 막 격렬하게 부둥거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되새김질 하는 그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이것이 몇 시간 경과되고 피의 순환이 방해가 되면서 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때 이제 부둥거릴 때 위험한 게 뭐냐면은 목자가 없는 상태겠죠? 그럼 하늘에 있는 독수리 같은 것들이 부둥거리는 양을 잡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숲속에 있던 그 표범이나 고요태 같은 육식 동물들이 부둥거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낚아채 간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 외부적인 도움이 누구일까? 양에게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있게 하신 그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이 우울 감정이 발생한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의 열악성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 내부의 문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세상에는 질병, 전쟁, 시기, 다툼, 죄,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존재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올해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내년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질병, 전쟁, 다툼, 시기, 다양한 형태의 죄, 유혹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요. 미국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에 대한 한 30분 정도의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미국 도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정말 놀랐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과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어떤 그 모습인데 저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영화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팔다리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기에도 저쪽에 저기에도 그 영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한 700명 정도라고 해요. 그 경찰이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 허리를 숙이고 있길래 영상이 아니라 순간 포착 어떤 뭐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괴기스러웠어요. 그 영상에 보면 케빈이라는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찰관은 과거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는데 평생을 바쳤던 경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브룩이라고요. 이 딸을 마약으로 잃습니다. 2013년 18살 난 그 딸 우리 아빠한테 자기 자신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됐다라고 털어놓고 몸을 팔아서 약값을 충당해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딸을 마약 재활센터에 7차례 입원시켜요. 근데 마약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계속 그 딸은 마약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할 수 없이 법적인 처리를 하죠.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 그 딸이 출소 직후에 바로 마약에게로 달려가서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 케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보나 현상이나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야 해결될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가 했던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찰관으로서 마약과 평생 전쟁을 부린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의 그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7차례나 재활센터에 보냈는데 다시 탈출하고 마약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극단적인 조치로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해버리고 그 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바로 마약에 손을 댐으로써 과다 복용으로 죽은 딸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버지의 그 마음, 저는 그것을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두가 깊이 내려누름. 딸을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아빠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근데 안 되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답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역부족을 절감했을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는 우리 시대와는 다른 문화 환경에 살았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환경이 내리누르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런다면 시편 기자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내리누르는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그 무력감 가운데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나 하면서 손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영혼의 눌림을 걷어내리고 몸부림치는데 스스로 힘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눌림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도 이 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누르고 있어요. 이 눌림을 당하는 내 딸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나를, 우리 가족을 일으켜 주십시오. 무엇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 내게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구나라고 빨리 깨닫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믿어요. 우리 주위에 정말 가까이에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내 삶의 조력자로, 어시스턴트로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주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작성된 책임이 맞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썼습니다. 40명의 인간이 약 1500년간에 걸쳐서 작성했습니다.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책이에요. 각각 다른 시대에 사는 40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전체를 감독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무슨 정도로 정확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Yes. 정확한 진단입니다. 어떤 책도 이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불신과 그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요.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이해해요.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간음과 다윗의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누구를 죽인 살인교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잠시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마약반 공무원으로 복무했던 그 케빈이라는 경관, 아까 그 딸을 잃었단 말이죠. 그 마약의 딸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시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다 시도했을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케빈이라는 분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해결책이 없었을까? 19세 나이로 죽은 딸 브룩 시머스, 창조주 하나님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어떤 해결책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을까? 어떤 방편이 없었을까? 도움이 없었을까? 그 길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시리라. 강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다섯 개 구절을 연이어서 한번 스크린에 띄워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지금까지 내가 너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시도하려 했던 그런 방법들 대신에 주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 한번 신뢰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 길을, 우리가 보통 내 길을 할 때 road, 그 뜻 범위보다도 ways, 내 방법, 내가 이때까지 잘했던 그 해결책들, 그게 먹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그 해결책을 주께서 제시하시도록 한번 신뢰하는 게 어떨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것.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 무력감, 내 힘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내리누르고 있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어두운 감정,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맡기라고 명령하시는구나.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상징적인, 그냥 레토릭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초월하는, 나의 경험과 결론을 초월하는 이 존재, 이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인물입니다. 그 나치 대량 학살로 말미암아서 수용소에서 부모들, 아내, 그리고 자녀, 친구들 다 죽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특별한 마음 결심을 해요. 나는 살아서 나간다. 그러면서 삶의 미닝, 의미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로 그 결심을 해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받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컵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한 컵 가운데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하기 위해서 남겨둡니다. 미친 짓이죠.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을 그 sustain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meaning, 의미를 그곳에 가치를 더 부여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물을 배급받으면 밥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위해서 남겨두고요.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면도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출판해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인데 영어로는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또는 인간 의미 탐구라는 그렇게 번역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의 치료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 이론, 심리 치료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의미 치료, 러거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돕다가 1997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리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가 했던 말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Such widespread phenomenon as depression, aggression and addiction are not understandable unless we recognize the existential vacuum underlying them. 해석을 하자면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인 우울 감정, 공격 성향, 중독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인간 내면에 있는 존재적 공허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단어요. Depression, aggression, and addiction. 우울 감정, 공격 성향, 그리고 중독은 인간 내면에 있는 존재적 공허감, existential vacuum.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존재적인 뭔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는, 그것을 건드리지 아니하고는 이 세 가지 depression, aggression, and addiction 이것이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존재적 공허감을 인간 스스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터치하시고 뭔가에 대한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감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depression, 우울 감정에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성향들을 그냥 뭔가를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 배우자를 잘 만난다든지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근원적인 어떤 existential vacuum, 그 존재론적인 그 공허감 그것을 터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그것이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처한 상황의 딜레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지금 점검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속도를 내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갈되어 있는 내 영혼을 고개에 떨구고 있는 내 자신의 영혼을 세울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 시간으로 지금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점검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두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경쟁적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작을 만들어내요. 한 사람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쉬지도 않고 막 그 나무를 이제 베어서 넘어뜨려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어요. 이제 어느덧 일이 다 끝나서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이렇게 보았을 때 어찌된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그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자네 것이 더 많나?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점잖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거든. 저 여러분은요, 속력을 내는 거에 사로잡히면 내 삶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켜요, 부작용을. 그래서 쉬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점검과 충전의 시간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잠시 속도 내는 것을 슬로우다운 하셔서 이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서 어떤 억압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게 뭔가 내려 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애를 쓰지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꾸 마음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소리입니다. 내면 생각 가운데 어떤 소리들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소리들이 죄책감으로, 자살 충동으로, 또는 자기 비하, 자기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나를 계속 흉보는 것 같다. 싫어, 안 돼. 이런 말들, 피곤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주위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는 그게 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역겨워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요. 이것이 안에서 들리는 내 생각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소리들로 인해서 내가 학습당한 그 결과입니다. 이것에 그대로 방치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아니요. 잠자고 일어나도 이것은 낫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무거워져요. 어떤 조치를 외부적으로 취해야 돼요. 이런 깊은 우울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한번 믿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그마한 한 구절을 따도 좋으니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서 반복해서 정말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그것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약을 처방받으면 이게 도움이 되겠나? 근데 2주간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효과 있습니다. 우리 의사 말 믿잖아요. 한두 알 하루 이틀 먹었는데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질병이나 증상은. 그런 경우에 2주간 먹었을 때 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네. 주의 말씀을 아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오늘 인용했던 그 구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내 입술에 두면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소리를. 지금 내 생각세계 소리가 들려요. 자꾸. 근데 입으로 그것에 저항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나를 억누르는 그 소리를 억누르는, 나의 생각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을 날려버리는 그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 내는 거예요. 되뇌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이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 충동을 가지고 호소하는 한 3년 동안 계속 병원 신세를 치던 한 자매를 그 말씀을 입에 넣어서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살 충동으로부터 자유케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두었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압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 집에도 책이 많고요. 또 우리 다 이제 일생에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여러분 그 책 쓴 저자들 있잖아요. 저자들 만나서 그 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저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인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저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한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이 몇 년간 어떤 그 수고의 결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몇십 불 주고 책을 사죠. 근데 그 저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저자와. 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극히 드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실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실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청을 기뻐하세요. 이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24장 27절 이 구절이 제 생각에, 제 필요에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제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격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고 그 결과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어떤 힘을 일으킬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내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때, 나를 내려 누르고 있는 무언가를 자유케 할 만큼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차원이 다른 그 기쁨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하시거든요.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 말씀을 펼 때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정말 섬세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강력해요. 이 모든 선하심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 있는 하나의 인격,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주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모든 필요, 모든 경험에 답을 보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 청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숙여진 고개가 자유함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